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간혹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빠지면 안 돼? 아, 매주일 교회 가는 거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 일어나는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서부터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의 지인들과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매주 1년에 52번 있는데 꼭 교회를 가야 돼? 한번 빠지면 안 돼? 야,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게 일요일날 단풍놀이 가는데 네가 빠지면 우리 조직이 좀 말이 안 되잖아.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한 번 이상은 꼭 듣게 되는 실제적인 양상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를 올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교회 생활을 왜 할까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다니까? 그런데 꼭 지상에 아씨 마음에도 안 들고 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이게 모여가지고 답답하게 모여있는 이 교회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돼야 될까? 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교회가 예수님이 직접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맞아요. 하지만 주권과 소속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며 주님이 왕이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교회와 신앙은 별개일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수적이어야 할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속된 말로 이득이 될까? 왜 수고하면서, 왜 고생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교회에 속하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까? 불편하게. 왜 이래야 될까?에 대한 기본적인 복에 대해서 질문하며 답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생을 에베소서 특별히 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 생활을 설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후 그들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죄를 지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구나. 육체는 살아있고 내 지성은 살아있고 내 감성은 춤을 추고 요동하고 내 의지는 태양보다 강렬하게 내 삶을 이끌어갈 힘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죽어 있구나. 하나님을 스스로 감지할 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을 죽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의 인생이 어떤 모습을 펼치며 살아갈까요? 영혼이 죽어 있고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과 의지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모습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우리에게 장황하게 그러면서 자세하게 쓰러갑니다. 타락한 생각 자체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 행동의 동인 생각 자체가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해서는 안 된 일들을 날마다 날마다 저지르고 있다. 그게 뭐냐?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그리고 막 원수 같은 적의를 가득 품고 있으며 남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좋게 말하겠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내려야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서 수군거림을 좋아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기를 잘하고 그들은 악한 일을 날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심도 없고 약속한 것을 스스로 자기 합리화 속에 잘 어깁니다. 신절을 가장한 것 같으나 자기 수준의 한계까지만.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도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인간을 향한 기본적인 긍휼과 동정심도 없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의 양상들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타락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통 그리고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악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본디 나무를 불태우고 있을 때 그 불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장작을 끄집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불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장작을, 재료를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상태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불에 타고 있는데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끄집어냄에 대해서 그거는 단순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하나를 더 주거나 모양을 좀 바꿔가지고 네가 A대학을 나올 걸 내가 C대학으로 만들어줄게. 네가 연봉이 이 정도인데 그 연봉의 두 배를 줄게. 네가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고쳐주었다가 생명을 내가 10년 더 연장시켜줄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이나 행복의 어떤 의미로 초대하는 것, 그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왜 영적으로 죽었는가, 우리 인간을 엄습해오는 이 고통의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 원인인 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죄가 제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라고 성경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 믿는 무리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고 유일하며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이 이 땅에서는 마치 그림자처럼 멀리 보이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때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 성도의 신앙이나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또는 교회 자체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다양한 고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런 고통과 힘겨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된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주어져야 될 그 이유,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생의 복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시 현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맞으면서 버티고 견디어낼 때 믿음의 인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체겠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가 누리고 여전히 간절하게 소망해야 될 복인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안내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친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되고 유일한 복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굳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만 그 복이 있나? 라는 이 질문과 함께 도대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질문에 답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인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연합인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영생의 바른 가치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결하고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를 지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7장 요한복음 1절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쭉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대개 이 기도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가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공관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이 기도의 분위기가 예수님이 이제 3년 가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나서 따르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딱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오른쪽에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있다 해서 올리브산, 우리 한자로는 감람산으로 번역됐죠. 올리브산 한 중턱쯤에 올리브나무가 많으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올리브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는 거의 수입 또는 들어서만 정보를 획득하고 있어요. 올리브는 그 중동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을 주로 짜가지고 그 기름을 많이 활용합니다. 식용으로도, 그리고 어떤 다쳤을 때 소독약으로도, 심지어 제일 수질이 좀 낮고 이런 것들은 그 심지를 담그어서 등장불을 쓰는 재료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굉장히 요긴한 거예요. 물론 열매도 이렇게 소금이나 여러 가지 절여서 반찬으로, 밑반찬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다, 올리브 과수원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주변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기름 짜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올리브를 짜는, 우리로 치면 방앗간은 좀 너무 개념이 크다, 그죠? 떡도 하니까. 그럼 뭐죠 이게? 참깨를 빻고, 그 다음 들깨도 빻고, 고춧가루도 빻고, 아무튼 그렇게 접착을 해주는 곳, 압력을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놓은 곳, 이게 쥐어 짜다, 이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산에 중턱쯤에 그런 기름 짜는 곳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주변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셨다. 기도하다 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로마의 군인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이나 하속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갔고, 그 밤새도록 예수님이 심 끌려다니면서 심문을 당해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갔고 판결을 받아서 그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신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기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17장이 딱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의 성과 겟세마네가 있는 올리브산 그 사이에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건너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고, 그럼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길다란 가르침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마무리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들어있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고 나서 마치 마무리하시듯이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17장 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했길래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겠죠. 이 말씀을 마쳤다 이런 표현은 그 말씀의 교훈과 이어지는 마지막 정리 이런 느낌으로 요한은 10절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선 요한복음 13장부터 진행되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이라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 식사,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을 붙이기를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니까 라고 제목을 붙인 거죠. 그렇게 진행하시고 차근차근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슉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이유는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고 그 생각들 충동이 강해지니까 행동을 옮기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고발하고 돈을 받고 예수를 잡아 넘기기 위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한 호흡으로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락방 강화. Instruction. 강화란 말은 대개 교훈이다. 어떤 교훈을 집중했을 때 교훈을 강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락방에서 진행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별명을 다락방 교훈,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가르침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제목을 달아도 됩니다. 어쨌든 신학자들이 그냥 붙인 말로 다락방 강화, 이게 13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는 자리,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럼 예수님이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어울릴까요?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임박했다. 임박은 이제 24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처참하고 사형을 당해 죽는 것이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해 죽는 거지만 그것은 3일 만에 다시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고 부활 이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승천해서 하늘로 부활한 몸을 영광스럽게 입고 올라가시는 승천과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쳐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심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부활과 승천까지 그리고 장차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때가 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까지를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설명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지게 될 텐데 제자들은 어떻게 힘을 내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얻고 나면 영광을 얻는단 말이 부활과 승천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이후에 반드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에 의해 예수님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고 너희들은 성령의 힘주심에 따라 이 땅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이야기가 다락방 강화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그런 내용들을 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 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절정의 사역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쳤겠죠. 이 내용이 오늘 17장 1절 앞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딱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요약하고 총정리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은 8절까지만 다루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상대에 따라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딱 나뉘어져요. 요한복음이 17장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으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6절부터 26절 나머지는 대부분의 많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고 나면 남겨질 제자들, 이 땅 위에서 살게 될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제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6절부터 26절까지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앞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이제 오늘 보면 1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보면 17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The time.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계획하셨던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를 풀어가는 굉장히, 아니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가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 곧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됩니다. 이 내용을 빼버리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개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은 스스로도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곧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 하나님의 본성,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의 원래 본성이 뭐냐?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하십니다. 이런 시대 생성이 되고 형성이 되면서 이 세상의 만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나 과정을 거쳐서 창조가 되었다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이 뜻을 누가 성취해 가느냐? 누가 완성을 시키고 드러나게 하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계시자, 하나님의 작정을 완성하는 완성자이자 성취자로서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요한복음은 영광과 생명의 본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과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러 오신 계시자, 그것을 완성하러 온 분,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갖고 올 수밖에 없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가지고 오신, 드러내시고 적용하시고 완성하신 분으로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홍역이라도 걸리면 안 됐긴데, 이 관절기에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됐긴데, 오매불매. 우리는 되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독생자를 생각합니다. 독자로.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독자란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일하다, 드러낼 수 있고 확인해 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란 뜻이 독생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그 생명을 유일하게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완성을 시켜줄 수 있는 존재로,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데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와는 조금 별개스러운, 유대사회의 일반적인 사회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물론 적용을 하면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럼 그 아버지 됨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죽었거나 지금 당장 올 수 없는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아들이 오는 겁니다. 아들이 딱 나타나면 니네 딱 네 얼굴 보니까 딱 네 아버지네. 여러분 혹시 태어나서 그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길거리 가다가 어떤 연로하신 분이 저 어깨를 툭 칩니다. 야, 니 옥출이 아이가 아버지 성함이 옥자 출자거든요. 툭 쳐다봅니다. 아니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다니 이 비밀스러운 이름을 똑같네. 아 혹시 어르신 누구신지요? 내가 네 아버지 친구다. 직장에서 동료고 뭐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이분이 너무 고맙기도 하죠. 근데 제가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그럼 그분이 똑같아. 걸음걸이하고 나 딱 닌, 오, 살아온 줄 알았다. 이 참 부인하고 싶으나 그래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전데 아버지를 아는 분은 저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지? 사진을 비교해봐도 제가 볼 때는 안 닮은 것 같아. 근데 친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이고 네 하는 거 보니까 딱 너가 아버지네. 딱 너가 엄마네. 그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대 질문은 땡! 시간 늦었습니다. 땡! 시간 늦었습니다. 우리 은성이에게 격려의 박수 칠까요? 아유, 사실은 이거는 생각이 좀 싱궁싱궁합니다. 막 이렇게. 아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뭔게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재산이 얼마 남았을까 유산이 네가 다 들어가겠네 네가 부자가 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개념이 아니고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마치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능력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모습도 하나다. 아들을 보면 딱 아버지 알겠다. 이게 아들됨에 대한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독생자예요. 다른 아들이 없어요. 독생자예요. 이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느낌이 오십니까? 왜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영광의 본체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분을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가 그렇게 오신 독생자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줄곧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주보에 실려있는 설교 원글을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일일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한 구절을 다 제가 적어봤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간혹 이게 약간 노안이 오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한두 구절 빠질 수 있는데요. 제가 밝혀낼 수 있는 웬만한 구절은 다 적어봤습니다. 일부러.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오늘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는 1차적인 장소가 유대사회고 2000년의 사회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면서 아 눈으로 볼 때 사람이야 때리면 아야 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해 피곤하면 코를 드릉드릉 굴고 잘 수 있는 저 예수란 자가 사람인 주제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사회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골로 옵니다. 저런 사기꾼, 거짓말 같은 신성모독죄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요한복음 5장 18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는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깨끗하게 사형시키도록 법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예수가 뻥치고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거야. 아, 사람인 주제에 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고 하나다고 아버지랑 똑같은 하나님과 하나다고 말하니까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 땅의 질서와 땅 위를 딛고 사는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알려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려지게 돼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명, 영생과 원래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과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관계로 표현되고 있음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버려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이것을 요한복음은 명암으로 표현합니다. 곧 어둠, 밤, 보지 못하는 맹인.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보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느낌 오겠죠? 죄성 가운데 갇혀있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생명을 주러 오시는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초청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다. 실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만이 요한복음 1장 13절 성령의 역사로만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건 지난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은 교훈이죠.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어떻게 이 내용을 고백하고 믿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아버지가 아니면 알려질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복음서의 공통적인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자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권세를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께로 보낸받은 독생자인데 우리는 로마서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긴 되는데 예수를 믿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입양.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되긴 됐지만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달로 큰 오빠로 설명을 성경은 종종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좀 더 발전시켜볼까요? 세상은 그러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까요? 또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알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알려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확장하면 누구를? 우리를 통해. 이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천국을 열쇠의 기능을 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알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나 세상이 여전히 그 유대사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절정의 사역은 뭐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대속사역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가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 하늘로 부르십니다.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하나만 떼놓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일어날 부활과 승천을 포함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사역을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나에게 영광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 그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십자가와부활과승천의이영광스러운때를성실히걸어오셨어요요한복음본문앞에까지예수님이내때가이르지않았다아버지의때가되면그때라고하는 the time 이때를최소한요한복음서10번이상말합니다오늘보면이제아버지그때가됐습니다그러니까때라고말할때반드시그리스도로서십자가와부활과승천을합쳐서예수님이그리스도로서의구원의절정의사역을말할그때를말합니다이제비로소십자가를지고부활과승천이눈앞에다른그때가되었습니다아버지라고예수님이이야기하시는거예요그러면서1절끝부분오늘1절뒷부분맨끝부분이죠십자가에서이죽음이방금설명했던것처럼죽음이끝이아니라부활과승천으로이어지기때문에영광스럽기때문에아버지하나님나를영화롭게해주십시오나를영광되게해주십시오이말이뭐예요십자가를곧내일이면죽어요예수님이그러니까계속약속하신대로부활그리고승천에대해서아버지가계획한대로나를영광스럽게계속진행시켜주십시오라고말하는거겠죠더나아가오늘1절끝부분에서이렇게말합니다예수님이부활하고승천하시는것이예수님께서죽으시고부활하고승천하시는것이자기의영광으로만끝나지아니하고아버지나를영광스럽게해주십시오그러면서덧붙이는게뭐냐아버지를영화롭게할것입니다하십시오예수님이죽으셔서부활하고승천하시는예수님의이영광은하나님이또영광을받으시는영화롭게되는것으로그렇게이어지는것임을오늘1절끝부분에서밝혀요왜예수님이죽고부활하고승천하는게하나님께영광이될까요이거는단순한뜻입니다원래하나님뜻이뭐냐그럼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만있던영생생명과영광을사실은타락한인간들에게나눠주기위해예수님을보내셨어요그런데이일을위해서는하나님의영광을가진누군가가육체를가지고가서죽어야만죄를용서하시기때문에그래서예수님이가면하나님이왜우리타락한인간을내버려두지않고그럼이렇게굳이독생자를보내서죽게하기까지우리에게생명과영광을주려고할까그것이요한복음3장16절을포함해서한달할까요사랑사도요한이요한일서에서강조하는것처럼하나님의본성중에하나가뭐냐사랑이시기때문에그분이우리를사랑하시기때문에타락한가운데있는이상태로내버려두지아니하고우리를사랑하시기때문에하나님의생명과영광을우리에게주기위해그사랑을누군가를성취하기를바라는데예수그리스도가아버지의그뜻을알았기때문에하나님의사랑인영생과영광을주기위해이땅에오셔서그것을위하여십자가에서죽으시고부활하시고승천하실때가되었으니까자이제예수님이하나님뜻을다완성하고나면하나님이원래가지고있던뜻이완성이되니까하나님기쁘시겠죠그래서하나님이영광을받으신다고말하는거죠여기에로마서8장5절도이와같은내용으로5장8절도로마서5장8절도이와같은내용으로말합니다그리스도께서우리가아직죄인이었을때에우리를위해죽으셨습니다근데이것이무엇이냐하나님이가지고있는우리를향한사랑을보이고나타내는것입니다하나님의사랑이완성되기때문에하나님은그것을영광스럽게생각하는거예요어제결혼식을성도의가정에서있어서함께참여했는데요아주례목사님의말씀이참뭐다아는내용인데굉장히세게해졌어요갑자기신랑신부를주례말씀하기전에서로마주보게합니다쳐다보시오눈을쳐다보시오이게결혼하기전에는쳐다보고막떨어지싫어가지고막1초라도더눈에담으려고막용을쓰다가결혼하고나면마주볼일별로없다고마주안본다고그러니까지금이라도빨리마주보라고막이런얘기를합니다그러면서하시는말이오늘이결혼예식이명품이지않냐고여러분이결혼예식을얼마나많이준비했냐고몸매도준비하고옷도맞추고예식장을선택하고청첩장을만들고수많은사람들을초청하고얼마나많이신경을썼냐고그쵸결혼예식은명품이나그이후에살아가는가정생활은전부다쓰레기로변한다준비를안한다그러니까명품의결혼예식을진행하고나서그명품의가치가계속이어지는기독가정이이루어지려면서로서로가힘을써서계속준비를하고갖고가라이메시지를던집니다그래도팁을하나던져주셨어요 주례 목사로서 그 신랑 신부에게 던져주는 팁이 뭐냐? 살다가 보면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럴 때가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명품으로 준비될 수 있는가? 가정과 부부관계가 쳐다보지 마라. 먼저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쳐다보고 이분만 딱 기도하고 아내를 딱 쳐다봐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명품이 지속될 수 있다 라고 이분이 잘 전달했죠. 그렇게 주례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과 영광으로 초청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냥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작정되어졌고 그렇게 차근차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고 그 절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내일이면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이후에 오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2절에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2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 이게 맡겼다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가져오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원래 이 영생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인 이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겨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맡겨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모든 육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구역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럽니다. 이 땅의 모든 육체를 예수님에게 다 맡기셔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 중에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고 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겨서 그렇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육체로 번역하면 좋으냐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 13, 17절에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노아홍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인간들이 지독한 악을 저지르고 온갖 사회와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독한 악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인생들을 모든 육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우리에게는 본성이나 선함이 하나도 없는 이 인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이 육체,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또 한번 나오냐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고, 기억나죠?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다고 있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 타락에서 죽어 마땅해서 홍수를 받아 마땅했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들은 거듭나 영생과 영광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표현을 오늘 예수님 인용해 오셔서 타락해서 죽어 마땅한 이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성령이 장차 임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과 영광을 더듬게 될 그 육체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2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논법으로 3절 오늘 주제의 핵심이죠. 영생을 설명합니다. 영생이 뭐냐? 한 분이신 바로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선 오늘 3절을 가지고 영생을 보면 단순히 죽지 않고 생명의 길이가 쭉 늘어나가지고 길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 빠지고 틀니를 해놓고 요즘은 임플란트를 좀 재력이 되는 분들을 하니까 그 다음 무릎이 아파가지고 인공관절 집어넣고 여기저기 기력이 다 쇠하고 이 상태로 길게 살면 이건 아마 그 재앙이겠죠. 사실은 그렇게 길게 늘어난 시간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 오늘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때 안다라는 그게 나 아는데 예수님 뭐 무슨 뜻이고 예수님은 몇 세에 뭐 했고 그래서 사전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을 안다라는 말을 가지고 쓰지 않아요. 역시 이 단어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다시 환원시켜 보죠.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걸 말하는 겁니다. 사귀는 것을 말하고 하나의 동아리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왔던 것처럼 오직 생명과 영광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생명과 영광이에요. 그것을 타락한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어진 유일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며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과 영광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과 공유되어지고 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와 사귐과 연합이 또 이루어져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광을 공유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연합도 이루어지는 그것, 이것이 오늘 3절, 17장 3절에서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강조해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요한복음 강의를 앞두고 어떤 주제를 뽑을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주제 성구로 뽑아서 저렇게 카피를 만들어봤어요. 이에 대해 요한일서, 똑같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사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나누고 확인하고 있는 이 교제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사귐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구약에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과 사귀로 나아간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바로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12절, 출애굽기 19장 21절,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 이사야 6장 5절 등에서 모세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보고 싶어 할 때, 영광이 보였을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서 불러서 말씀을 받으러 나오겠던 모세도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를 덮어서 보호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흔적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타락함 때문에 그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육체를 가지고 대면해서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먹하죠. 그 말장난 같은 말을, 이게 감동이 오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고, 먹먹하고 막막하다 저게 뭔 말이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분량이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서만 우리의 인간을 다 갚아내는 대속하실 것인데 그 일이 결국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원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누렸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 내가 다 마무리했으니까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까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십자가를 내일 지게 될 것이지만 십자가 이후에 역시 부활과 성천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영광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상과 같이 제가 길게 말했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나 영생은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귀고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영생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 오늘 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이제 제자들 위한 기도로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이어지는데 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대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맡기셨던 그 사람들, 택하셔서 구원을 위하여 자기에게 맡기셨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했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계시자이자 완성자이시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가 누구이며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7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다 알게 되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행하셨구나.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으키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그런 표현을 했고 21장 맨 마지막에서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이 너무 많아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든 무엇이든 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딱 7개의 기적만 소개합니다. 7개. 여러분, 이게 7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촉이 따오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7일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미할 때 성경은 대개 7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7개만 딱 골라가지고 기록합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4장 46절부터 54절 갈릴리 지방에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고치신 것, 5장 1절부터 9절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를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라고 고치신 일, 그 다음 6장 5절부터 13절 남자 어른만 계산했을 때 5천명,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히 먹이신 것, 6장 16절부터 21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혹 갈릴리로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고통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평안케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일, 9장 1절부터 7절 선천성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거. 마지막 11장 38절부터 44절 죽었죠. 냄새가 나는 4일이나 지나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하는 나사를 살리시네. 왜 이 7개의 기적만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결핍, 질병, 가난,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예수님이고 그것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 7개의 표적만 사용해요. 또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있던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이 진술 표현을, 똑같은 문장을 예수님이 7번 사용하신 것으로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 말 자체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 표현법을 예수님이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그게 8장 12절 그리고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양들이 안전하게 출입을 하는, 10장 7절과 9절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락날락 거릴 때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장 11절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기 위해 나는 선한 목자로서 죽기 위해 왔다. 11장 23절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내가 곧 부활이고 참된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다. 마지막 15장 1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나에게 붙어 있으라. 참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도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욕망의 종로로 타고 이 땅의 것들에 헐떡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사도 요한이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내가 가르쳤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 영생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의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영생이 무엇인지 영광의 본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되는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비참한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기타 등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 예수 믿고 많은 분들이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기도했는데 방언을 하거나 온갖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거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각자 행하는 이 경험은 사실은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과 삶의 양상에서 적합하게 하나님이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을 선물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기에 또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번 꿈을 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꿈을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으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나면 마치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듣고 똑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잘 안 꾸집니다. 그게 삶의 수준과 영적인 상태나 믿음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객관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록되어서 주었으니까 그리고 확실합니다. 동시에 정확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을 정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폈는데요. 이상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유일한 아들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른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연합이며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영생은 마지막 오늘 본문의 후반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확실히 알고 점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강조했던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이 영생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게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추구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 유대인으로서 가문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 또 학문을 자랑하고 내가 추구해왔던 이 땅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추구해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 땅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바꾸거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과감히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다 라고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가치를 알고 나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고통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후세대 교회가 이런 영생의 복을 믿는 자들이고 이 영생의 복을 함께 공유하고 전하기 위해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영생이 우리 인생을 위한 참되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과 영생의 복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격려하며 소망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에만 해도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지수면 청월리 교회 이 골짜기에 아니 간판도 별로 없고 교회가 아닌가 싶을 이곳에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주일마다 예배하는가. 좀 사실은 교만은 아니었습니다. 교만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내만 해도 진주시만 해도 2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굳이 이 시골의 교회를 16년 전에 개척할 이유가 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영생의 복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택정한 자가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장소나 어떤 건물이나 외적인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한다. 10명이 모여도 좋고 20명만 모여도 좋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 무엇인지를 갈구하는 자가 스스로 수고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말씀 앞에 더 갈망하는 자세가 아닐까. 시내까지 나갈 필요 뭐 있나. 사실은 이게 저나 함께 개척했던 지체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제일 불편한 거 왜 설교가 길까요? 아니 30분 40분 설교 듣다가 이 뭐 이 저 교회 같은 50분 60분 동안 혼자 설교하고 뭐지?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공예배 한 번이 우리의 삶에 한 주간 살아갈 만한 양식이 될 정도의 힘이 된다면 까지 그 부흥회 때 2시간 설교 듣는 거랑 매주 부흥회 하듯이 1시간 잘라서 깎아서 1시간 설교하는 게 뭐가 헛될까? 설교가 길어서 못 오겠다는 분들은 너무 힘들지 미안해스럽지만 죄송하죠 그분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원래 가졌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그렇게 누려지고 그 복이 이렇게 확인되는데 말씀을 제쳐두고 아니 30분 저는 제가 다른 교회가 30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 뭔가 조금 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설명하려고 하다 다 끝나버리는 이런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본문의 분위기와 맥락과 흐름과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좀 더 절제해서 사족을 빼고 줄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6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줄어들죠. 사랑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허접한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영생이 허접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복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6장 27절 오늘 마무리로 같이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